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5장.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오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찾아오는 고통과 같아서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 이날이 도둑처럼 여러분을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도 밤에 잠을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믿음과 사랑을 갑옷처럼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처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가 내리도록 정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극진히 받드십시오. 서로 평화롭게 사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두루 살피십시오. 오히려 언제나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몸소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정신과 영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지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자매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1장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네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네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네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네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 그늘에서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서울로 내려갈 때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서울로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서울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스월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머금어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스월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스월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았던 자들, 살아생전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살다가 서울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서울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
In your time.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격은 물론이고 구원과 멸망의 간격이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말씀을 도식화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없는 무능력의 신앙과 확신의 자 능력의 신앙을 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사람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후자의 논리를 다루어서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왕에 신앙을 할 바에는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짐스럽고 어려운 경우들을 경험하곤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사람의 얕은 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서나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말의 지혜와 대조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둘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가르치는 시제로 쓰이고 있어서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와 구원 얻고 있는 우리에게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낱말들을 동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Who are perishing? Who are being saved? 또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도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공의의 진노와 사랑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려는 얕은 사람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두렵고 세상을 포기하기에는 젊음이 너무 아깝고 해서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간교한 속임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얕은 사람의 지혜를 쓰려하고 온갖 총명을 다 동원하려는 얄팍한 행동은 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꾀를 부리려고 할 때도 참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꾀를 내는 가증한 믿음 생활을 곧잘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과 성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의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으나 하나님께 십자가에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방법은 점점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감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가는 교회들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도를 전하는 대신에 온갖 썩어질 세상의 것들만 선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피로 사함을 받은 자들의 충성을 필요로 하는 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사람이 늘 감격을 가지고 살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역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립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계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본능으로 행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하나님의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사도가 가르칩니다. 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드려도 드려도 모자라게만 느껴지는 나 자신의 헌신을 안타까워하며 의지하려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세가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공허를 채우고자 요즘 유행한다는 불륜의 드라마 같은데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이해하는 자는 못생긴 것도 못난 것도 다행이라고 고백합니다. 못난 까닭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지 만약에 잘났다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적당히 신앙하기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고 그러한 신앙의 최후를 하나님이 승인하실지는 제 생각으로는 미지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역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두 언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을 신약이 대체한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언약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통해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둘째,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실 것, 넷째,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수백 년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맺어질 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칙들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에는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과 언약서라고 불리는 율법의 기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존속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법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맺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서 그것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옛 언약은 몇 가지 이유를 성취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이 옛 언약은 죄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즉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옵니다. 넷째로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맺을 동안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을 든다면 첫 언약이 유대 민족과만 맺어진 것인데 비해 새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우주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상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새 언약은 어떤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언약은 맺어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문자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 로마서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멸시한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범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새 언약에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이전에 올바르지 못한 심리적 상태 또한 금한 것입니다. 즉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 그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만 새 언약은 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즉 옛 언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죄사함 받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렇듯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었지만 영원히 용서받는 길은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었으며 그 율법은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옛 언약이며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포함하여 옛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사람들처럼 동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도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그 강도가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옛 언약이 아직 유효한 때인 그가 죽기 전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마련된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